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1993년도에 한국의 농구붐이 한참 절정일 때였습니다. 그때 가수 이승환 씨라고 아마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승환 씨가 그 덩크슛이라는 그 대중가요를 불러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노래방에서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유난히 고요하던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 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얘기.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유성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뭐 빨간 차도 갖고 싶고 예쁜 여자친구도 갖고 싶지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한 소원이 이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다음 가사에 나오는데요. 덩크슛 한 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뭐 굉장히 단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덩크슛 한 번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소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가사가 서정적이고 재치 있는데 이 곡이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가사 때문입니다. 덩크슛 한 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주문을 외워보자. 오예. 야발라바 히기야 모아이 마모 하이룰라. 굉장히 연습했는데 읽는 것도 어렵네요. 이 덩크슛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이 방송 금지 처분된 이유가 덩크슛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이 미신과 사이비 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자체 심의 기준에 걸려가지고 이제 방송 금지가 됐답니다. 그 당시 이제 92년에 여러분 큰 사건이 있었죠. 다민성교회 휴거 사건이 있어서 아마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감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발라바 히기야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발라바 히기야. 기독교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뭐 장난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하지만 진심으로 주문을 외우진 않을 것입니다. 목장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진로 시험을 보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다고 야발라바 히기야 진로 뭐 이렇게 하질 않겠죠. 건강 수술을 받는데 기도 제목을 나눴다고 집에 와서 수리수리 마수리 건강 회복 뭐 이렇게 할 분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그런 뭐 야발라바 히기야 수리수리 마수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문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장황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주문처럼 오해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기도 마무리할 때 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아마 몇 번씩은 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자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알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데 이 특권마저 이제 주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3절, 14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주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14절에도 또 반복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까? 새번역 성경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이거 예수 이름 완전 보증수표 아닙니까? 앞에 기도 원하는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마치 인감도장을 찍듯이 거기다 서명을 하듯이 그 앞에 한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무사통과 보증수표 다 이렇게 그 기도를 이루어주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그건 정말 주문이 되겠죠. 뭐든지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욕망하는 것 구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서 만약에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주문일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만 봐도 정말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귀신도 막 쫓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 지체장애인이 기적같이 치유되어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꼼짝 못하는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발라바 희귀야는 안 돼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반복하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문처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만 봐도 구약의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어떻게 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바로가 잘못했다고 수긍하고 무릎 꿇고 빌고 신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허락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더 완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외치기만 하면 길이 막 열릴 것 같고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이 박수 쳐줄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13절 말씀은 역시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 13절이 나오기 위해서 12절이 있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요한복음 이제 13장과 14장 이제 대략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유월절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와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장,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합니다. 왜 근심을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13장 3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절 자막을 띄워주시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 그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떠나는 곳에 제자들이 올 수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스승이 갑자기 떠나는데 그 떠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수도 없다 하니 이 제자들이 망연자실한 것이죠. 또 다른 염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다른 염려의 이유는 그 제자들 중에 맏형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잘 알았어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고 14장 1절에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우리가 참 좋아하고 위로되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이런 배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위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해줍니다. 격려해 주시면서 해주시는 약속 그것이 바로 14장 12절이란 것이죠. 다시 한번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해석이 쉬우십니까? 이 말씀 읽으면 참 곤란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도한다, 우리가 한다만 해도 굉장히 황송한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도대체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그 놀라운 이 땅에서의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를 믿는 자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큰 일이란 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초자연적인 이적을 우리가 같은 종류로 더 크게 행한다라는 것은 말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더 큰 일이 뭔지를 이제 생각해 보겠는데 그렇다면 그보다 큰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보다 큰 일을 해석하는 키가 바로 13절, 12절의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즉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그보다 큰 일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보다 큰 일을 이해하려면 하나 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큰일을 큰일에 대한 언급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5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 여기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더 큰 일을 보이사는 뭐냐? 그 뒤에 이제 5장 뒤를 읽어보면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이제 5장의 문맥에서 이 더 큰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활이 나오는데 이 부활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말론적인 축이 새롭게 열렸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이 경험하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너무나도 완전히 다른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하는 사건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이 치유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신 그 모든 일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전에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부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사건 이후에는 확증된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확증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풍성한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증언의 공동체로서 이 땅을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시대, 성령으로 충만한 증언의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증언의 역사에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언약 공동체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선포됐다면 이제 부활 이후에는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힘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선포하는 이 일, 하나님의 선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하는 더 큰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밀든이란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큰 일이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서 행해지는 더 큰 선교의 일이다. 이보다 큰 일이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나와 있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죄 때문에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더 큰 일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하지? 하고 헷갈리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그것을 잘 지적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비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행하게 될 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비해서 우리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행해?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 D.A. 카슨이라면 이런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신 날들 동안에 행한 일들과 그리고 그가 죽고 높아지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게 될 일들 간의 대비로 봐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제자들이 행하셨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그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이렇게 볼 때 제자들 속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온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 그 일이 이전보다 부활 이전보다 더 큰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12절에 이제 더 큰 일을 살펴봤습니다. 더 큰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시지만 부활 승천하시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이 일이 더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더 큰 일이 이제 13절로 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13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1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장 13절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 더 큰 일, 성령과 함께하는 이 증언에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선교의 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근데 성도들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오늘 우리 제목인 것처럼 바로 어떤 기도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그 응답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 응답받는 열쇠가 뭐예요? 바로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결과물이 뭐예요? 바로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예. 자, 우리가 더 큰 일을 정리하자면 제자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깨어지고 망가진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온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더 큰 일을 위해 그 이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그 기도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12장 12절 13절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걸까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뒤에 수식어처럼 붙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속성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기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도 다른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여기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기적인 기도, 욕망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부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에 부합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생각 두 번째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에게 찾아갔듯이 이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선포할 때 막 문을 다 열고 다 박수 쳐주고 뭐 함께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끄떡도 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옛날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여전히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고집이, 그런 저항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부활하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망신당하고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계속되지만 그 사람의 그 일은 방해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처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결코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계속되고 그리고 마침내 역사 가운데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사도행전 4장 7절에 나옵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게 된 이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자 4장에 보면 제사장과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4장 7절을 보여주시죠. 4장 7절. 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4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나서 단순히 병이 치유됐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시작하셨고 그리고 진행하였고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고 먼저 그 열매를 본 자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미친 것이다. 즉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가 방해할 수 없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구하는 자격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이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하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제자 공동체와 함께 온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병든 온 세상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금요일부터 또 추석이 시작되고 추석 명절에 이제 고향을 갈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굉장히 마음 한켠이 쓰리고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 때 그 가족들을 위해 장시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을 때 얼마나 낙심되십니까? 일본의 이제 기독장례를 선도하는 비스가 납골당 체프를 설립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그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전도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전도라고 말합니다. 죽어서도 심지어 흙이 되어서도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전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그만둬야 될까요?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것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북정상회담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정말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들이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이 나라 아닙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정말 북한 사람들은 다 머리에 뿔 달린 줄 알고 또리장군 만화 보면 저희 아버지 김정일 아버지가 돼지로 나와요. 막 이렇게. 옛날에는 막 그렇게 정말 교류도 할 수 없었고 적대시했던. 근데 지금 이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꿈만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되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공의를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3.1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말 안 듣는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고 제 아들딸이 사춘기라서 굉장히 제가 좀 공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내 노력과 내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 큰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 구원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예수는 내 힘이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주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 깨어지고 고장난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오늘 이 예수 이름으로 고백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